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신자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나이는 어느 정도실까? 남자분일까? 여자분일까? 그리고 처음 예수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들이요. 비록 지금은 목소리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직접 얼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날이 와서 직접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울까요?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둑 두는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남조선에서 예전에 조훈영 9단과 이창호 9단이라는 사람들이요. 바둑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스승인 조훈영 9단이 제자인 이창호 9단에게 계속 패하고 8년 동안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 걸 가리켜 청출오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바둑을 몰라도 재밌게 보실 수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긴장이 됐어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해야겠어요. 스승의 도움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제자는 스승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지요. 그건 사자성어로 각골 난망이라고 해요. 은혜를 뼈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은혜 집사님, 그러면 각골 난망 말고요. 자신을 정말 잘 도와줬던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건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배은망덕하면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배신자는 유다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 말고도요. 성경에 보면은 배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은요. 모세를 배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레위의 중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일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라모가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구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의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선이라.
고라가 온 회정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거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온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 망하니라.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바로 앞전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의 신체가 건장한 것을 보고 금방 기가 죽어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하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해서 일어났어요.
고라는 고앗 자손에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성막 가까이에서 진을 치고 살았던 레위 자손들 중에서 남쪽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남쪽에는 르우벤 자손들이 살았어요.
고라는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과 결탁해서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간단해요. 다른 레인들도 많은데 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 돼야 하는 거냐며 불만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어쩌면 고라는 아론이 입고 있었던 제사장 옷이 탐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보냈던 존경의 눈길도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왜 나는 저렇게 높아질 수 없을까? 라는 불만도 나왔겠지요. 그래서 말썽을 피우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했어요.
이보시오 모세, 어째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들만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도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모세는 또다시 낙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무리 배워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걸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일 아침에 향로를 하나씩 들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거룩한지 알려달라고 합시다.
좋습니다. 과연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만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할 수 있는지 꼭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 못지않게 고라와 르우벤 지파 자손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우 슬픈 일이지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마도 이 말씀은 오늘 나누고 있는 민수기에서 일어난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제사장 직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할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목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맞아요. 아론의 제사장직은 고라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일이 고라에게 맡겨졌다면 어쩌면 고라는 도중에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능력과 힘을 주시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직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고라 자손에게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맞아요. 악어는 나무에 오를 수 없고 사자는 헤엄을 칠 수 없잖아요. 호랑이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고래는 동물을 사냥할 수 없고요. 이렇게나 다른데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렇죠. 고라는 그것을 몰랐기에 그 대가는 혹독했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못했거든요.
이보시오 고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제사장직을 탐내는 겁니까? 당신들과 당신의 무리가 다 모여서 나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귀한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요.
고라의 반역은 결국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일을 맡기셨고 모세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고라에게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맡기셨고요. 이것은 모두 중요한 일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느 것 하나도 허접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고라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했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왔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어요. 고라의 반역에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던 사람은 다단과 아비람이었어요.
우리가 모세 당신의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던 애굽 땅에서 여기로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 작정이 아닙니까?
모세는 너무 화가 났어요. 모세는 자신이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괴롭힌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리고 고라에게 말했어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아론이 함께 여호와 앞에 나가서 판결을 받읍시다. 각각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향로 위에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도록 하지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모두 회막문 앞에 섰어요.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한쪽에 서고 또 다른 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섰어요. 고라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모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문 앞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와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실 텐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다칠까봐 비켜나라고 하셨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겁이 덜컥 났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까봐 걱정했지요.
하나님, 잘못을 한 사람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여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말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곁에서 떠나라고 말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앞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저 멀리로 물러서세요. 그 사람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잘못하다가는 그들의 죄에 당신들도 휩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근처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마침내 반역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마음대로 일으킨 일들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들이 죽을 때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요? 이들에게 어떤 벌을 내려서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모든 가족을 삼켜서 저승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켜버렸어요.
그들은 산채로 조숭에 가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도 땅에 삼켜질까봐 두려워하며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불러 이 향로들을 쳐서 제단을 싸는 넛판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사람들이 그 넛판으로 쌓여진 제단을 볼 때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분향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고라와 같은 반역하는 무리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란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고역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로 굳이 넛판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반역한 사람들과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 두렸던 향로라서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기에 상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죠.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맞아요. 특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땅에 삼켜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힘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느껴지는 감정들까지도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두 분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자녀들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카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조카들의 부모들인 동생과 얼케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엄중하게 잘 따져서 가르치다 보니 제가 굳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부모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입장이 자식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머리에서 물을 부으면 밑에까지 떨어진다는 말이 이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주 잘 배워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함으로 어린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땅에 삼켜지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불평불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위에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세우신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때에 필요한 사람이라서 세우신 거라는 걸 잘 기억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일이라는 걸 자녀들에게도 잘 배워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도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지냈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네, 그것을 잘 감당해서 혹시 칭찬받은 일이 있으면 생각나는 거 가볍게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회사에서 일할 때 가끔 이제 도와달라고 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으세요.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때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잘한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신방 왔습니다도 네. 보면 예언자매님이 참 꼼꼼하게 주님의 마음을 잘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저 인정합니다. 아, 저도 칭찬합니다, 지금. 자, 미소자매님은요?
저는, 그냥 약간 맡은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학생이었을 때 약간 과제를 잘해서 칭찬받았던 기억이 생각나는데요. 네, 제가 어릴 때는 글쓰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잘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감상문을 좀 잘 써서 칭찬받았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도 칭찬해드릴게요. 오늘 저희 신방예배 마치고 감상문 하나만 저한테 써주시겠어요? 아, 우리 또 미소자매님은 좀 글쓰기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금 신방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잘 감당해서 칭찬받은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은 서로 한번 나눠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모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북조선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위하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이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망과 어둠, 고통 가운데 외로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신방 예배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세요.
아멘.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미수자매님, 예언자매님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칭찬받는 삶,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신앙을 배워주고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워주는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만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오셨다라고 해요.
와, 뉴질랜드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네.
집회라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곳에 참석한 신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북조선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북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모여든 성도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멀리 있는 뉴질랜드에서도 우리 북조선을 위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네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날 초신자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 방법을 알려달라고 막 연락이 오고 전도지를 만들어 오겠다고 그러고 적극적인 반응과 순종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 뉴질랜드에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듯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밑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마구 부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답니다. 목사님도 놀라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하셨대요. 그리고는 저녁 집회 때 설교를 마치고 다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30분, 40분을 멈춤 없이 막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남조선에서 대학교 신앙 집회를 참석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봤는데 너무 힘들던데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5분도 안 되었는데 힘들어서 자세를 바꾼 후에 다시 기도했어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라 그러는데 다들 다리가 저렸는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해서 다리가 많이 저렸나 보네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다리가 저리든 말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집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과 즉각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이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얘기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네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뉴질랜드에서도 우리 북조선 성도 신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일생과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말씀이라고 느꼈어요.
와, 놀라운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이제 소유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종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맡기고 가신 거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그 인생을 맡기시고 가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와서 결선할 때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때 최선을 다한 종을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최고를 찾아요. 누가 1등이냐, 누가 최고냐. 이것이 항상 성공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달라요. 최고가 기준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진 것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르면서 다섯 달란트에서 십 달란트를 받은 종을 칭찬했잖아요.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땅에 묻어놓았다가 주인 앞에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어놓았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면서 책망했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결선할 때가 분명히 반드시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싶어요.
저도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는 칭찬받는 우리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잖아요.
미소삼의 말에 공감합니다. 인생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만 마음에 품고 살면 나태하게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한 번뿐이고 지나고 나면 후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시간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야겠어요. 그러면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또 넘어질 때가 많이 따라가는 거죠.
이런 나의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그런 정도의 착함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남에게 얼마나 선을 베풀고 얼마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정도는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리교회를 시작한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부흥사이며 교회를 세우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나라가 변화가 되고 대단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신자들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 바쳐야 한다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바쳐야 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귀에게 바쳐진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길 원하지 마귀에게 바쳐진 삶은 싫어요.
아멘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50%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70%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90%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오직 100%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시간을 4시간 단위로 기록을 했대요.
와, 4시간 단위면 일어나서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뭘 했는지 4시간마다 기록을 했단 말이네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단 한 순간도 허탈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전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매 시간을 기록했던 거군요.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감리교회에 특별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화의 교리라는 거예요.
성화가 무엇인가요? 생소하게 듣는 것이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성화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이 경고등이 켜지게 되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네요.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자각이나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참 시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이죠.
아, 네, 맞아요. 오, 저도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매우 좋아한답니다.
서시를 아시나요?
아, 네.
그럼 저 한 번 좀 읊어주실 수 있어요?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와, 미소자매님 우리 글을 잘 쓴다고 했는데 완전 문학소녀네요. 이 잎새에 잠깐 바람이 일어도 잎새가 흔들릴 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파 그 정도로 그는요 죄에 민감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면 경종이 울려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기능이 상실이 다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남자들의 경우 잠을 자다가도 밤에 친구가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면서 따라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럴 때 그러지 말아라, 경종이 올려야 하는데 그게 우리 삶에 꺼져버려 있다는 말씀인 거죠?
똑같이 인생을 지나가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군요.
맞아요. 아무한테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선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똑똑똑 신방 예배에서 참여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부족하고 잘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늘 부족하고 자주 실수하고 많이 연약해서 잘 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존귀하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미소자매가 존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미소자매가 아무리 못났어도 죄송합니다. 예언자매가 아무리 못났어도 뭐 그렇진 않은데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다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뭐 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이 있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서로 경쟁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요.
그렇죠. 자녀들이 서로 많이 갖겠다고 경쟁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귀 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힘든 사람이 힘을 얻으면 좋겠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에게는 이 세상에 경쟁자가 없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귀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나눔에서 충성된 종아라는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아, 충성된 종아.
네. 저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될지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겠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이 생각났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났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도와줄 수 있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중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귀한 나무는 감사드리고요. 우리 북조선 신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그렇게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미소자매님은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걸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게 다, 필요하지 않고 부질없는 거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잘난 사람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가장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도 있잖아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을 하다 보면 모두가 평등해지고 모두가 더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가운데 더 80년, 100년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조선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너진 북조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북조선 백성을 찾아주시고 계속 부흥하는 북조선 지하교회 신자들과 손잡고 예배드리는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조선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북조선 백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어둠 가운데 홀로 외로 있지 않게 하시고 억압과 구타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방님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